오늘 10월 6일 주일 설교 말씀은 김목사님께서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회개하고 변화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이사야서 1장의 처음 15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도시와 나라의 백성들도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셨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고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이미 큰 대가를 치렀었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 묘사된 이미지에 이어 7절에서 9절에서는 그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불타버린 도시들, 황폐해진 마을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은 고립된 채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었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영된 상황은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역한 자녀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따라 행하신 일이었으나 그분께는 특별한 슬픔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재판관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역시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기보다는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주님께로 돌아올까요? 2절에서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대립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들으라 는 그 부르심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며 소돔과 고모라의 반복을 통해 이전 단락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무시무시한 반어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고대의 그 악명 높은 두 도시에서 일어났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함께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된 반역은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반역에는 그들의 예배가 정의로운가 분리되었고 고아와 과부가 그들이 행한 행위들의 주된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시내산의 언약의 근본적인 위반이며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은 억압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방어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새 언약 아래서 오히려 강화된 요구사항입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경건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출애굽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의미를 부과합니다. 야고보는 정결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다른 8세기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예배와 기도가 공의와 자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오랜 번영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런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지만 가난한 자들의 권리와 필요는 무시되었고 그래서 우시아 왕의 통치 말기에 이사야가 예언자로 불름받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을 상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6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릇된 것에서 바른 길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심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회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심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심은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령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지속적인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심한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암시된 의미 또한 나중에 설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심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개인의 기적적인 변화와 영적 힘의 주입을 의미합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제안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심의 다른 한편은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며 성령님이 이를 발생시키는 주체입니다. 육체는 이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지능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님의 이 사역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Conversion. 회심은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로 구성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회개, 즉 죄를 부정하고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죄인이 죄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회개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6절에 11절에 16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따라서 회심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때로 마음이 찔림을 받고 죄가 떠오르고 회개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회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는 회심이란 믿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죄와 부패한 본성 때문에 스스로 회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바탕을 둡니다. 둘째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회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구원의 회심입니다. 회심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며 명확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삶 속에서 한 순간은 바로 이 회심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새 삶은 회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심은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이미지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회심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회심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함은 깊은 감정을 나타내며 슬픔이나 안도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계획이나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안도감을 표현할 때 이 단어는 위로하거나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 다른 표현은 슈브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또는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회심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회심의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세 가지 헬라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메타와 누스의 결합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누스는 인간의 의식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경에서 메타노이아는 회개로 번역됩니다. 트렌치는 고전 문헌에서 이 단어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후에 알게 됨, 즉 후 지식. 두 번째로 이후 지식의 결과로 마음을 바꾸는 것. 셋째로는 마음의 변화로 인해 이전의 행위를 후회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전의 모든 과정을 통해 미래의 행실이 변화함. 신약에서는 주로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며 과거에 대해 보다 현명한 시각을 갖게 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후회하며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이끕니다. 에피스트로페는 72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다시 돌이킴 또는 되돌아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명사로는 신약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반면 동사형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활동적으로 삶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해석에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하는데 여기서 두 단어가 나란히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여기서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돌이켜는 에피스트레페.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메타멜레이아, 메타멜로마이는 동사형입니다. 메타멜로마이의 동사형. 메타멜레이아는 신약에서 동사 형태로만 사용됩니다. 문자적으로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다섯 번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9절, 32절, 마태복음 27장 3절, 고린도 후사 1장 10절,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로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야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회심은 한몸의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불신자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서로 없이는 불완전하며 서로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이 회심은 사실상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회심의 두 번째 중요성은 성화에서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회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때 회심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최초의 믿음과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또한 믿음과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애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회심은 선화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지만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종류에 더 가깝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면 변화, 즉 우리의 회심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다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빛에서 비추어 자신을 계속해서 살피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회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자신에게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변화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성화를 위한 부르심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거나 그분의 형상에 일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회심에서 성화를 생각하는 것은 이사야가 자주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와 부패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시작되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미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성화시키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성화를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어떠한 급격한 변화가 그 즉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새로운 관계와 태도를 가짐으로써 죄가 우리에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 안에서 살고 심지어 죄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지체를 불의, 부정,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고 의와 거룩함의 종으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기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두 번째, 만일 죄인들의 회심이 진실한 것이라면 변화받은 죄인들이 반드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죄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의 회개의 증거입니다. 열매 없이 어떻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만약 우리의 회심이 참된 것이라면 우리 삶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그들의 삶의 성과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인식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그들은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심은 회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그의 내적 존재가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이 의롭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타락의 깊은 구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이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라도 한 듯이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18절 말씀의 빛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그로 인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심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고 깨닫지 않고도 이뤄낼 수 있는 회심이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18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 방법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가르침이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신성한 진리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가르침이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신성한 진리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7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우리는 명백한 잘못을 제거하고 우리의 길을 고쳐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피가 가득한 손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씻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행악을 그치고 이어지는 다음 다섯 가지 명령은 경건함에 대한 긍정적 접근 방법들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이것은 성실함과 정직함이 드러나는 광범위한 행동 영역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악을 그치려 하지도 않고 선행을 배우려 하지도 않는 자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다라는 동사는 어떤 것을 훈련하거나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선행을 실천하며 익숙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추구하라.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저는 이것을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윤리적이라는 말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NASB 성경을 직역하면 학대받는 자를 구해주거나 무자비한 자를 바로잡으며 라고 나와 있으며 NIV 성경에서는 학대받는 자를 변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무자비한 자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이 명령은 고아에게 정의를 베풀고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고 고아들의 사안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과부를 위한 사안과 그들에 대한 사건을 변호하라.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런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하고 계십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도우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사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명령과 말씀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편과 사별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The Precious Ladies 모임인데요.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입니다. 이 최종 7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이 없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말고 삶의 열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종 7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이 없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노골적으로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호의적인 배려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이사야가 극도로 혐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 뒤에 순종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 그리고 미가 6장에서 6절에서 8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18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큰 문제에 대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해결하자고 컨퍼런스 모임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옳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어설 힘이 없고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한 가지는 오직 온전한 은혜의 제한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이 받게 될 죄사함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면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정화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신 후 하나님께서 취하셔야만 하는 그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거부와 정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너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붉은 피, 흘림을 연상시키는 주홍색이나 진홍색 같았지만 그것은 하얗게 정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은혜의 제안에 간곡한 요청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배신을 두 배로 확실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책으로 덮고 있는 핏자국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것은 1장 19절에 따르면 오직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올 때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지 또는 거절하여 배반할지는 모두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회개는 9절에 즐겨라고 번역된 마음속에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가져다 주고 이것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그들이 적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굶주림에 직면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얻는다면 여전히 땅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해로울 것입니다. 그들은 칼에 삼켜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배반, 반역으로 이어지는 내적인 거절에서 비롯됩니다. 19절과 20절에는 언어유희가 사용되었습니다. 19절의 먹다와 20절의 삼키다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의 다른 형태입니다. 하나는 먹다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먹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그들의 회개의지에 달려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회의 정의와 언약 순종의 길로 돌아가면 그들은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언약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을 거절하면 칼에 삼켜진가 이방인에 의해 땅이 유린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1절에서 5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므로 모든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말씀하셨듯 그들은 반항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위대한 일들을 잊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상 숭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온 유다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보살피시는 아버지께 반항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그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다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반역한 자녀들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낯선 존재로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형성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병든 사람에 비유되었던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 온전함을 갖지 못합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회심해야 합니다. 신자는 거룩한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